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갑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이사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자기 백성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잘못 때문에 당하는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가장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1장 19절을 보시면 이사야 5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밀려 닥쳐가지고 자녀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이게 사냥감이 되어버린 그런 형편인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견책이라는 거죠. 이것은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에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 때는 좀 더 담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0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긴다는 것은 채찍질 당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한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50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암시하는 것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이유가 우리 자기 잘못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라도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 기억하십니까? 바세바와 같이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무슨 아주 성군이나 되는 것처럼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게 다 사실 얼마나 가증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폭로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 바짝 무릎 꿇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에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참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죄를 짓는다고 어려움을 당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 하물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삶을 사는 중에서 고통을 당할 때는 얼마나 더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사야 5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빛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답답하고 깜깜해요.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흑암 중에 빛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0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여호와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11절을 보시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불꽃, 너희가 피운 횃불이 있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데요. 스스로 불을 피우고 스스로 횃불을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흑암 중에 스스로 불을 피우고 스스로 횃불을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불을 피우고 스스로 횃불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흑암 중에 빛이 없어서 자기 앞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자기 스스로 불 피우고 자기 스스로 횃불을 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 5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불 피우고 스스로 자기 횃불 들면 그것은 정말 불꽃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꽃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이게 데이고 다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본문은 스스로 불 피우고 스스로 횃불 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흑암 중에 빛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해결책을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찾아내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 피우고 스스로 횃불 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흑암 중에 빛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주일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다. 스스로 해결책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흑암 중에 빛이 없을 때는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거룩한 지혜를 좀 배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에 자녀를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나 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나 또 뭐 대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부부관계의 갈등의 문제나 대인관계의 문제나 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실험하고 고민하고 갈등한 그 거룩한 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신앙서적을 좀 열심히 읽는 거 필요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신앙서적을 좀 잘 읽어가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지혜를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옆집 아줌마 이야기 듣고 해결하거나 아니면 세상 친구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좀 거룩한 지혜를 배우고 경건한 믿음으로 문제를 다루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너무 쉽게 자꾸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지혜가 무엇이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지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 회복과 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부류의 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언약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종이어서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는 말씀했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같은 이방인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도 사용하실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방인이어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본문이 그렇게 이사야서가 말해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사야 5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내 종이 형통하게 되리니 이 사람은 결국 승승장구해서 최후 승리 얻을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인 거죠.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데 이게 그저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이 형통해서 승리하고 이 종이 지극한 존귀를 얻는데요 그 안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을 거다고 말해요. 14절 이사야 5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사람이 놀랄 정도로 비참하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상처가 많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상처가 많아서 놀랐는데 나중에 다시 더 놀라게 되는 거는요 15절 보시면 이사야 5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사람들이요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면서 오늘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그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구원, 결정적인 회복을 이루어낼 여호와의 종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돼요.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보든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가뭄에 땅에서 겨우 이렇게 솟아난 풀처럼 언제 말라 사라질지 모를 정도로 아주 비참한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보니까 폼이 안 나요. 그래서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아주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거죠. 더욱이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고생해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냥 잠잠하게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4절, 오늘 53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사람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정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무슨 죄가 많은가 보다. 저 사람 뭐 인생에 뭐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말하는 것처럼, 9절이 오늘 보면 9절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모둠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죽었는데요, 마치 악한 사람처럼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요, 부자의 모둠에 들어갔어요. 뭔가 이렇게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죽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최후를 마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여호와의 종, 그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비참하고 이 초라한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 보시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문에 두 종류의 양이 있는데요, 하나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있어요. 본래 양은 이러지 않습니다. 양은요, 양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 길로 가는 양이라는 것은 없어요. 야생 상태에서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야생 상태에서 사는 양을 산양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염소에 가까워요. 성경이 말하는 양, 면양이라는, 그래서 털 깎는 양, 털 길러서 이렇게 털 깎고 이렇게 고기 먹고 하는 그런 양은요, 야생 상태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털이 길어가지고요, 이게 나무에 걸리고 금방 죽고, 그리고 이게 면양은요, 스스로 고기를 들 수가 없어가지고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양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갈길로 가는 양, 이거는 진짜 병든 양이고, 지난주 표현대로 하자면 완악하기 그지없는 양이고, 이제 그런 양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가는 그런 양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양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사셀 염소라고 기억하십니까? 죄악을 짊어지는 염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두 마리 염소를 골라가지고, 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보내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그런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두 가지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는 희생제물,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속죄, 또 하나는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가는 그런 아사셀 염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죄악을 짊어지고 떠나가는 아사셀 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여호와의 종이 마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양같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가는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보통 사람들은 저 여호와 종이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징벌을 받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된 것은 우리의 실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나,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비참하게 죽어간 것처럼 그렇게 죽어간 거구나. 그래서 5절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신비, 신비에 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도 보시면 8절 이사야 5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감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이 와가지고 형벌을 받아 마땅할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죽어간다. 이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것이 마치 희생제물인 양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간 그 아사셀 염소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어요.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전부 여호와의 종이에요. 비참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비참하게 짓밟혔다가 그리고 정말 어떻게 속죄하는 양처럼 백성의 죄를 짊어졌던 그런 여호와의 종이 이 본문에 나오는 그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요컨대 여호와의 종이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남의 죄악을 짊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속한 일이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참하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아주 정말 말도 못할 그런 모욕적인 방식으로 죽임당한 그런 여호와의 종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다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는 것은요 마치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종이 전리품을 얻게 될 거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얻은 전리품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승리에 따르는 전리품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던 이유는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고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범죄자처럼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맛보면서 범죄자처럼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순간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여호와의 종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 말을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할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회복은 어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 여호와의 종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와서 마치 어떤 그 대속의 제물이 되는 양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 당할 거다. 그리고 마치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런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여호와의 종이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소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짊어지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한 제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거는 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가 이 소망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어요. 이사야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다만 여호와의 종이 와서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구원과 회복의 사명을 감당할 거다, 그런 소망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모든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 부활의 영광,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사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두루마리를. 그래서 빌립이 물었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뭐를 읽고 있는가 봤더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 여왕 내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이 사람이 아마 유대인의 전통, 좀 경건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읽고 있는 걸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고 털장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요,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이사야 53장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렇게 많은 고난 고생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 그 승리를 얻는 그런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과 연관해서 자기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는데 그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어떤 희생제물, 어떤 속죄의 양이 죽임당하고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의 양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런 희생제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배어있는 이 거룩한 신비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여호와의 종이 와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가 범죄자 대접을 받으면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영광을 얻는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 그림 언어처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렇게 죄인처럼 죽임 당하셨지만 살아나셔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죽음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속죄의 죽음이다 고 하는 것을 선언했는데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해하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거룩한 신비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신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지,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게요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찬송가의 가사를 인용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그 영광 앞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시기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정말 자기를 비워서 노예의 형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노예와 같은 아무런 이렇게 대접받을 못할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짓밟기 위한 겁니다. 죽이기 위한 방법, 죽이려면 얼마나 방법이 많겠어요. 십자가는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은 죽이지 않고 그 죄수를 짓밟고 모욕하고 아주 그 죄수가 이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었는데요 보통 죽음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짓밟히는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온 세상에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반전이죠. 일종의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렇게 큰 영광을 얻으셔서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다. 이게 초대교회 찬송이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요점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여러분 그 죽음으로 끝난 것 아니고 부활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으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 야고보서 묵상했을 때 회당에 좋은 옷 입은 사람 오고 허름한 옷 입은 사람 들어올 때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여기 좋은 곳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허름한 옷 입고 온 사람은 너는 여기 내 발등상 아래 앉아, 뭐 나가든지 여기. 여러분, 그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의 무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아요. 영혼의 무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영혼의 무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영혼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그 영혼의 무게대로 대하는 것이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그냥 세상에서 보살 것 없다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병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던 교회는, 야고보서를 받던 교회는 병이 많이 든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병든 교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전주 제자교회 은혜 안에 강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무게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다 영혼의 무게로 대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차별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복음의 능력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연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허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줄 아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다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도 하듯이 그렇게 경쟁하며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남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잘났을 때 당당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났다고 주눅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평생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자기를 그렇게 비교할 일도 아니고, 연약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대접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푸대접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눅들지 마세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늘 나는 못났다고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 필요 없어요. 은혜 앞에서 당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가난해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어떻게 내가 남들을 유익하게 할 거냐 하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남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수고하고 좀 더 희생하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누린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희생한 사람이 상 받는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쥔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몫을 내어놓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알아야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짊어지고 눈물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고 예수님이 눈물을 짊어지고 살았던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남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가림 하면서 룰루랄라 노래 불렀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가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네 앞가림도 못하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뭐하러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남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짊어지지 않아도 될 그런 고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아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타락한 세상에서 너무 룰루랄라는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야 너는 왜 그렇게 고단하게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야 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 너 참 훌륭하다. 네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 너 정말 훌륭하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도리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해야 될 사랑과 선행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격려해야 될 사랑과 선행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남의 짐을 짊어지는 거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손해보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을 우리가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귀하다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칭찬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고생하신 분이고 눈물을 흘린 분이고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짊어지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높아지신 예수님 찬송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초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힘껏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